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모스크바 시각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투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조프스탈 제철소의 재앙적 상황을 고려해 순수하게 인도적 원칙에서 모스크바 시각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우크라이나 부대와 외국 용병의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기를 내려놓는 이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 도심을 완전하게 소탈했다면서 남은 우크라이나군이 제철소에 들어가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17일 6시부터 1시 사이에 무기와 탄약을 내려놓고 제철소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있는 군인들을 모두 없애면 러시아와의 협상은 없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매체 프라부다의 회견에서 마리우폴에 있는 우리 군대, 우리 사람들을 없앤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어떠한 협상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영토와 국민을 두고 협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의 교착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마리우폴은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마리우폴항을 점령하면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같이 보도하며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한 무기에 대해선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되어 온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망적인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구상을 밝히시면서 나라의 방위력과 핵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 근해에서 난민들을 태운 배가 뒤집어져 35명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UN이 16일 밝혔습니다. UN 국제이주기구 IOM은 전날 리비아 서북부 사브라타 인근 해역에서 목재선박 한 척이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가기 전에 출발하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IOM 측은 시신 6구를 수집했고 실종된 29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왜 배가 뒤집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해안에서는 난민들이 해상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IOM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적어도 53명이 리비아 해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리비아를 떠난 난민들 가운데 9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익사했습니다. 프랑스 극우파 후보 마리 르펜에 항의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16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 르펜 국민연합 후보는 오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르펜 후보를 쉽게 꺾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16일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반극우 구호를 외치고 르펜이 이길 경우 민주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30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시위는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약간 앞서 있습니다. 미국 국경경비대가 3월 멕시코 국경에서 21만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멕시코 국경에서는 16만 9천 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월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적 정치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기를 원하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레헴 링컨호가 동해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의 박진 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권영세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최대 명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110주년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당초에 정찰 위성을 쏜다, 핵실험을 할 것이다 말이 많았는데 비교적 조용하게 행사를 치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녹음을 하는 이 방송을 위한 녹음을 하는 시간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태양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날짜가 4월 16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시간까지 이제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관련해서 이제 그 동안에 미국이나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미뤄보면 지금 좀 비교적 조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양절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이 태양절이 110회 생일이니까요. 이 북한이 과거에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곤 했던 정주년을 맞은 것이고요. 또 북한은 지난달에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결국 깨고 ICBM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의 북한 핵실험장에서는 갱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면서 핵실험을 추가로 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네. 점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이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태양절인 당일날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서는 열병식이 없었고요. 또 이런 우려했던 고강도 도발 없었고요. 그 대신에 불꽃놀이, 공연, 군중행진 이런 축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그 태양절에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네.
또 이달 25일이면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 이것도 정주년이 되는 기념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떤 그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 태양절을 계기로 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또 북한은 태양절을 계기로 한 그 군사 퍼레이드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조용히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한 달 전부터 열병식과 군중대회를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뭐 또 지금 뭐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을지 아직은 뭐 확실하게 지금 종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최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행사가 또 왜 열린 것이 있었는지 또 열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주시죠.
네, 앞서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뭐 태양절이면서도 그 110주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매년 뭐 태양절은 행사는 크게 벌려왔지만 꺾어지는 해라고 합니다. 그 정주년이죠.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꺾어지는 해는 평소보다 굉장히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이죠. 당시에는 이제 태양절 100주년이었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는 105주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태양절을 기해서 열병식 이런 게 있지 않겠냐, 또 도발이 있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측, 그 예상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큰 정도의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북한 관영 이제 조선중앙방송이 이제 그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15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절 저녁 7시부터 평양 그 김일성 광장에서 그 청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축 야회가 열렸고요. 이어서 이제 경축 공연이 열렸습니다. 제목이 그 영원한 태양의 노래, 이런 경축 공연이 열렸고요. 이어서 대동강변에서는 축포, 외부에서는 이제 불꽃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꽃놀이가 네. 이제 대대적으로 열렸고요. 관심을 모았던 열병식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열병식이 그 이번 그 태양절보다는 오는 25일 날 인민군 창건 90주년 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이번 태양절은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기도 하거니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과 그 겹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예. 그 태양절 행사는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업적을 부각하는 그런 기사, 행사 이런 것이 그 중앙보고대회 이런 것이 앞서 열렸고요. 그리고 평양과 지방에서는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각종 그 체육대회, 문화행사, 토론회, 예술 공연 이런 것이 열렸고 또 우표 발행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태양절 행사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그 조금 큰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특별한 도발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지, 혹 중국이 마쿠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나 않았을지요. 윤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그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3월이었죠. 북한이 이제 모라토리엄을 깨고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 그 미국 등이 주도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 핵실험은 또 ICBM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ICBM하고는 또 달리 이 핵실험은 국제적인 파장이 크고요.
예.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왜 부담이냐, 이것이 이제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그 반대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상당히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에 대한 비난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예.
이 주변국들에서의 핵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좀 높아질 것이다. 더욱 이전과 달리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의 목소리를 북한에 전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또 북한 스스로도 이미 ICBM 시험 발사를 하긴 했지만 이 핵실험까지 하는 것은 사실 미국과 전면적으로 각을 세우면서 비핵화 협상의 판을 완전히 이제 깨는 것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북한이 태양절을 맞아서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한국과 미국 일각의 예상 자체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북한의 동향과 관련한 그 관측이나 분석은 대체로 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의 실제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북한이 이번에 비교적 조용했던 이유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태양절에 뭔가 모종의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핵실험이든 ICBM 추가 시험 발사 등이 없을 것이로 이렇게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주년이 되는 해와 지금 태양절이 이제 겹치는데 이번에 이것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가요?
네, 북한 이제 언론, 노동신문을 비롯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태양절 행사인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사실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보다는 그 행사의 초점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주년을 이제 기념하고 이를 그 우상화하는 이런 성격이 상당히 그 강하게 보입니다. 10년 네. 전, 그러니까 2012년 4월 11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 노동당 그 제1비서로 추대된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평양 그 4.25 문화회관에서 이제 중앙보고대회가 열려서 이 보고대회에서 이제 세 가지가 주로 그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또 경제 관리를 개선을 했고 또 무슨 공격적인 외교를 펼쳤다 이런 그 세 가지가 주로 얘기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 주장이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 10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한 그 최초의 그 북한 그 최고 지도자인데요.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2019년이죠.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그 경제를 살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서는 뭐 가타부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중 국경 봉쇄 얘기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제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한다면서 이것을 그 국경을 봉쇄했는데 이것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그 경제적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식량난, 물자난, 외화난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심화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국제사회가 그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서 무료로 코로나 백신을 주겠다 이렇게 제공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북한은 밝히지 않고 이것을 전부 다 지금 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국경이 언제 열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북한 정권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외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내세우는 업적이 뭐 핵미사일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앞서 최 기자가 얘기를 한 대로 이번에 중앙보고대회에서도 사실 첫 번째 업적으로 핵무력 완성 이거를 강조했는데요. 이 북한은 핵무력을 최상의 국가 방위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룡해 위원장이 이제 그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첫 번째 업적으로 이 핵 미사일 그 완성 핵무력 완성을 그 강조를 하면서 이 나날이 거세지는 제국주의 침략 위협과 핵 공갈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핵무력을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이 역사적인 대업이다 이렇게 그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성과가 군사적으로 작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실상을 보면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그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거의 전면적인 고립을 자초하면서 그러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상당한 큰 문제였던 것이고요. 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의 다양한 제재 외에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가 계속해서 그야말로 부과됐고요. 또 게다가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매년 그런 심각한 재해를 입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이유로 해서 국경을 완전 봉쇄했고요. 이 때문에 대외 교역이 전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네. 심각한 삼중고를 겪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핵무력 완성은 사실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김 위원장은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약속을 지켰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이 꼭 10년 전입니다. 2012년 그 4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일성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그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 그 김 위원장은 그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속한 것이 인민들에게 그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같이 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기대를 갖지 않았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좀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그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번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상황은 지금 그 약속하고는 지금 저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을 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의 주도로 이제 고강도 제재가 취해졌고 또 지난해 1월부터는 그 북한이 자체적으로 북중 국경 봉쇄를 했기 때문에 물가난, 외환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작년에는 식량난까지 악화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작년에는 제2의 군원행군을 언급하고 선언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경제가 아마 지금 그 고난행군 이래로 최대로 지금 나쁜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25일은 인민군 창건 90주년인데요. 뭐 이때를 기해서 뭐 도발을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될까요?
예, 사실 이것도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4월에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기념일로 이렇게 계속해서 꼽혀왔는데요.
예.
이제 4월 달의 기념일 남은 것은 북한에서는 이 90주년 행사뿐인데요.
예.
이번에 열병식을 하지 않았는데 열병식은 이 인민군과 관련한 행사를 하게 되는 이 4월 25일 날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물론 그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핵실험이라든지 ICBM 이것들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갱도 복구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것이 앞으로 남은 열흘 남짓 기간 동안에 그 다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ICBM 추가 발사 관련해서도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사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포착이 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것든 뭔가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예측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1월부터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12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수준의 그 긴장 고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요?
미국 정부 당국은 일단 그 긴장과 그 도발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 중에 하나죠.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한 세미나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예.
북한이 그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을 타격할 만한 그 ICBM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아마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언제 시점을 뭐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미사일 그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이든 미사일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류든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북한이 관심을 끌고 또 하나는 이 같은 핵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뭐 항복 또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조건, 제재 해제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발을 계속 지금 한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태도로 보면은 미국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 응하거나 북한의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그 중국도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굉장히 싫어하고 이것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계속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 정책을 선회를 해서 미국과의 대화 또는 관망세로 갈지 상당히 그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호가 동해에 진입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국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타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요. 자 이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다 이런 뭐 분석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좀 다목적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온 대로 북한이 이제 핵실험 그리고 ICBM 시험 발사 이 가능성이 이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사실 이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호는 동해 인근의 공해상에서 사실 일본의 해상 자위대하고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예.
이 의미는요. 중국과 러시아와 최근에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일본이 러시아와 좀 각을 세우고 있고요.
예.
또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도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 동맹인 일본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그 군사적인 지원 움직임 또는 뒷받침을 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7년 11월 이후에 4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 2017년 11월 이후에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훈련 자체가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시행이 됐었고요.
네.
또 지난 2년여 동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대규모 합동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중단되어 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 이전에는 사실 항공모함이 수시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마침 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다가 일본과의 그런 말하자면 그 합동훈련을 통해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도 뭔가 그 동맹으로서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어지간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세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참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최 기자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그 동해에 진입한 그 에이브럼 링컨호죠. 이것이 그 미국이 그 1989년에 45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그 10만 톤급 그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 항공모함은 그 미국이 자랑하는 그 최신의 전투기죠. 그 스텔스 F-35가 그 미국 항공모함 중에서는 최초로 탑재된 그런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항공모함은 흔히 그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엄청난 크기, 비행갑판만 한 5,000평에 달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링컨함에는 그 80여 대 F-35, F-18 이런 그 막강한 그 전투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 예. 그 항공모함 외에도 그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또 순양함 이런 것이 항모 전단을 이루어서 그 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 갖고 있는 화력, 전투력은 웬만한 국가의 그 군사력보다 훨씬 더 세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항모 링컨호의 동해 진입은 12일부터 시작되는 미한 연합 훈련과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뭐 이 링컨함도 연합 훈련에 참가를 할까요?
링컨함은 이번에 그 미한 연합 훈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본격적인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하는 게 18일부터인데요. 오는 18일. 링컨호가 동해 진입한 것이 12일이고요. 한 닷새 정도 현지에 머문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예. 또 연합훈련에 참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과 한국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일부터 연합지휘소 훈련을 하는데 이제 열흘 동안인데 이건 뭐 컴퓨터로 하는 그런 연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4월 10일부터는 그 한미 훈련의 그 사전 연습입니다. 위기 관리 참모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쉬고 그리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 훈련에 해당되는 그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로 그러니까 적군이 어디 그 나왔다, 출몰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한국군과 미군 그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종의 그 가상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측통들은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미한 기동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항모가 온다라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연합훈련을 전략자산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사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생각이 크고 근데 카운터파트인 미국도 이미 항모를 보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북한은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대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예, 어떤 것도 사실 단정적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멀어졌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고 이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상 오랫동안 1년 넘게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미국과 상당히 대립 지점에 있는 중국, 러시아와 보조를 마치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력 갱생을 계속 이어가는 국면이다. 내부적인 어떤 결속이라든지 이런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자신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김 대북특별대표 등을 만나서 타이완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요?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국의 이제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이제 전담하는 고위 관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윈디 셔먼 그 국무부 부장관 또 성 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그 류샤오밍 대표가 타이완 문제를 그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언론에서는 류샤오밍 대표가 북한 담당자,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는 걸로 봐서 미국이 이제 타이완 문제에 좀 협력을 하면 중국도 북한 문제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그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일종의 네. 그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발탁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윤 당선인이 13일 외교부 장관 후보를 발표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 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사령탑으로 지명된 박진 의원,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박진 의원은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고요. 1990년대 초반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 대통령의 통역, 영어 통역으로 그 이제 그 일을 했고요. 이후에 예. 2001년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총재 특별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죠. 그래서 이제 사선 국회의원을 지금까지 지낸 그런 사람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정책 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그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 만나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외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고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면서 외교 문제에 상당히 밝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미한 동맹 강화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박진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미국과 더욱 밀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뭐 북한 문제에 좀 전문적인 그런 분인가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는 이제 1959년생이로 올해 이제 63살이고요.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검사를 지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주중 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과거 그 독일 통일에 대한 책을 펴낸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그 지명이 됐는데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주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봐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오는 18일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나겠죠?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성김 대북 특별 대표의 서울 방문은 최근에 이제 노규덕 평화외교안보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성김 대표와 만난 이후에 초청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있지만 차기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것도 아마도 중요한 일정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계속해서 유동적인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쪽의 공조, 특히나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최근에 ICBM 시험 발사 등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인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대북 대응 조치들을 마련하는데 조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다는데요. 뭐 혹 이를 계기로 해서 미한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이 문제는 뭐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이제 발표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국, 일본 그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측 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분명한 것은 5월 24일께 일본 도쿄에서 이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4개국 그 안보 협의체죠. 그래서 이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 와서 이 회의를 하는 거는 이제 물론이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관측은 이제 쿼드 회담 앞이건 그 쿼드 회담 다음이건 도쿄까지 왔으니까 서울을 방문을 해서 그때쯤 되면 이제 한국의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해서 대통령에 막 취임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쯤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 백악관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5월 말께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할 경우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한국의 사정부 출범이요. 한국을 찾는 이제 첫 번째 외국 정상이 되는 건 물론이고 또 하나는 그 새 정부 출범 한 10일 보름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아마 그 역대 그 새 대통령 출범이요 가장 빠른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것이 그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았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호가 동해에 진입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부의 강요에 발탁된 소식 등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발탁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다크호스란 말을 아십니까? 다크호스를 직역하면 검정 말이란 뜻인데요. 원래 경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경기나 선거 등에서 예상 밖의 강력한 경쟁 상대를 흔히 다크호스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다크호스는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임스 포크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신이 주신 특권으로 대륙을 차지할 명백한 운명을 타고났다.
1845년에 미국 언론인 존 오설리반은 이 같은 문구가 담긴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말로 보통 명백한 운명이라고 부르는 논리인데요. 오설리반은 미국이 서부로 계속 팽창해 나아가서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건 미국의 명백한 운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수백만 미국 인구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신이 베풀어주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운명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대통령이 바로 제임스 포크인데요. 포크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이뤘습니다.
나 제임스 포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 석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백악관에 가스등을 설치했는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밤에도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마 나만큼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 대통령도 드물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일반 국민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구든지 백악관에 와서 이름을 대고 차례를 기다리면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테네시주 출신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난 1795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10살 때 온 가족이 테네시로 이주했는데요.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꽤 큰 농장을 세우고 여러 노예를 거느릴 수 있게 됐죠.
네, 제임스 포크는 테네시로 이사간 뒤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로교 학교를 거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진학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가로 나섰는데요. 미국 아퀴나스 대학 역사학과 존 피네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When he was working in his law job, he got a job with the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주의회 상원과 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또 어떻게 가로막는지 등을 관찰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민주당이 되는 정치인들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요. 테네시주 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포크는 주 하원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데요. 그러면서 앤드류 잭슨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825년에 포크가 연방 하원에 나갔습니다. 몇 년 있다가 잭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사람들이 포크를 젊은 히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의 별명이 바로 나이 많은 히콜이었는데요. 히콜이 나무처럼 아주 단단하고 완고하다는 데서 나온 별명이었죠. 거기 빗대 포크를 젊은 히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1820년대 말과 1830년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포크가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죠.
1844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은 헨리 클레이를 후보로 지명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마틴 벤 뷰런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벤 뷰런은 4년 전에 윌리엄 헨리 해리슨에게 패해서 재선에 실패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뜻 벤 뷰런을 후보로 지명할 수가 없었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후보가 바로 제임스 포크였다.
제임스 포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위그당은 제임스 포크가 도대체 누구냐면서 공격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란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포크는 이미 연방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또 테네시 주지사까지 지냈는데요. 다만 주지사 재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공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멕시코 전쟁 당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쟁이요. 1840년대 멕시코 전쟁 당시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을 멕시코 전쟁과 연관지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멕시코 전쟁은 포크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부를 개척하고 영토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 지역의 땅을 2천만 달러에 매수하겠다며 멕시코에 사절을 보냈다. 하지만 멕시코가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대한 땅을 선뜻 내놓을 리는 없었다.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와 국경 분쟁이 벌어지던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강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멕시코가 미국 군대를 공격하자 연방의회에 전쟁 선포를 요청했다.
약 2년 동안에 걸친 멕시코와의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멕시코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따라서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미국에 넘겼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또 서북부 오레곤 지역을 둘러싼 영국과의 영토 분쟁도 해결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존 피네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영국과 미국이 당시 오레곤 지역이라고 불리던 곳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레곤 지역은 현재 미국의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또 아이다호주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을 모두 미국 영토로 만들길 바랬습니다. 선거 당시 포크는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게 두었는데 결국에는 절반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영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184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위도 54도 40분까지 오레곤 지역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정강을 내세웠습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위도 54도 40분을 차지할 수 없다면 전쟁이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하지만 포크는 영국과 전쟁을 벌이는 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영국도 같은 생각이어서 결국 영국과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1846년에 위도 49도의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아름다운 미국입니다. 바다에서 반짝이는 바다까지,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의미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팽창주의를 내세웠던 제임스 포크 대통령 덕분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명백한 운명이라고 불리던 논리죠.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포크는 대체로 이 논리를 지지했고요. 어쨌든 포크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영토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8인가 9인가 그랬습니다. 웬만한 나라 경제 규모보다도 더 크니까요. 캘리포니아와 미국 서남부 영토를 획득한 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크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런 영토 확장이나 멕시코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걸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미주리주 대타협을 통해서 최소한 미주리주 아래주들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위는 자유주로 한다고 타협했거든요. 하지만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얻게 되는 지역은 대부분 미주리 아래니까 포크가 노예주를 늘리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멕시코 전쟁에서 획득한 영토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한 곳은 없었지만요. 어쨌든 이 때문에 노예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고요. 멕시코 전쟁이 남북전쟁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크는 멕시코와의 전쟁과 영토 확장이 가져올 파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184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의 타협안으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던 포크는 4년 동안만 대통령을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네 가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레곤을 둘러싼 영국과의 국경 분쟁 해결과 캘리포니아 획득, 연방정부 예금 개정 설립, 관세 인하 이 네 가지였는데 포크는 이 네 가지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포크는 자유무역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내렸고요. 보호관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관세만 부과하길 바랬던 겁니다. 포크는 또 독립적인 연방정부 재정을 설립했습니다. 이때 세운 제도가 20세기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지금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아퀴나스 대학 역사학과 피네로 교수는 포크의 업적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포크는 매우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기억해야 할 점이라면 제임스 포크는 최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역대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5위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미합중국 영토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사실 때문이죠. 또 미국의 통화정책이 포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제도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까지 유지되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에 대해 알아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모스크바 시각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투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조프스탈 제철소의 재앙적 상황을 고려해 순수하게 인도적 원칙에서 모스크바 시각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부대와 외국 용병의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기를 내려놓는 이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 도심을 완전하게 소탕했다면서 남은 우크라이나군이 제철소에 들어가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17일 6시부터 1시 사이에 무기와 탄약 없이 백기를 들고 제철소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있는 군인들을 모두 없애면 러시아와의 협상은 없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매체 프라브다와의 회견에서 마리우폴에 있는 우리 군대, 우리 사람들을 없앤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어떠한 협상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토와 국민을 두고 협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의 교착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마리우폴은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마리우폴항을 점령하면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곧 마리우폴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같이 보도하며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한 무기에 대해선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되어 온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영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망적인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구상을 밝히시면서 나라의 방위력과 핵전투 무력을 더한 층 강화하는 데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 근해에서 난민들을 태운 배가 뒤집어져 35명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UN이 16일 밝혔습니다. UN 국제이주기구 IOM은 전날 리비아 서북부 사브라타 인근 해역에서 목재선박 한 척이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가기 전에 출발하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IOM 측은 시신 6구를 수습했고 실종된 29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왜 배가 뒤집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해안에서는 난민들이 해상에서 자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IOM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적어도 53명이 리비아 해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리비아를 떠난 난민들 가운데 9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익사했습니다. 프랑스 극우파 대선 후보 마리 르펜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16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 르펜 국민연합 후보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르펜 후보를 쉽게 꺾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에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16일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반극우 구호를 외치고 르펜이 이길 경우 민주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경경비대가 3월 멕시코 국경에서 21만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멕시코 국경에서는 16만 9천 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월경하는 사람들이 늘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실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기를 원하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4월 17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